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30일 주요 20개국 정상회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의 양자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은 별도의 배석자 없이 양측 통역만 참석해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급 회담이 지연되는 등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머지않아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미국과 북한은 지난 8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일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 엘래스카주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30일 알래스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이 이날 강진으로 알래스카주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 시내 건물과 전신주 그리고 나무가 흔들렸으며 놀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도 여러 건물과 시설물이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진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9일 코언 변호사가 약한 사람이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코언 변호사는 29일 뉴욕 연방법원에 출두해 트럼프 대통령 사업과 관련해 연방의회에 위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연방의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건립 계획을 2016년 2월 공화당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중단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 세 나라가 새로운 무역협정에 공식 조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주요 20개국 정상회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주스텐 트뤼도 캐나다 총리 만나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은 무역 지평을 영원히 바꿀 협정의 표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원산지 부품 기준을 높이고 미국산 낙농업 제품의 캐나다 시장 진출 확대한 새 협정은 기존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대체하게 됩니다.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철도 현지 공동조사가 30일 시작됐습니다. 철도 공동조사 한국조사단은 이날 파주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를 연 뒤 남측 열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북측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남북은 판문점에서 남측 기관차를 북측 기관차로 교체 연결하고 곧바로 경의선 공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운행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이 이날 환송 행사에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연내 착공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의선 개성 신의주 400km 구간 공동조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엿새간 이뤄지며 이후 동해선 금강산 두만강 800km 구간 조사는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진행됩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 건수가 2016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됐다고 29일 세계 보건기구가 발표했습니다. 홍역은 실명이나 폐렴, 뇌질환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 강한 질병입니다. 미주 대륙과 유럽,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특히 홍역 발생 건수가 급증했으며 서태평양 지역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를 밝히면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북 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uture dialogue will take place and it'll definitely be something that we're
미국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수단을 막기 위해서 거의 매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상원에서 연내 처리되지 못한 새 대북 제재 법안들이 모두 내년에 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갖게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미북 대화가 열릴 것이라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북 고위급 회담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high-level talks. Our policy hasn't changed on North Korea.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진전이 이루어졌고 더 많은 북한과의 진전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도 지난 28일 비공개 의회 보고에 출석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머지않아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이 계속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미국의 인내 전략도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상기시켰습니다.
President been clear, we're not going to be forced into artificial time constraints here. We've made great progress.
폼페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위적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설명입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훌륭한 진전을 이뤘으며 이를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미북 간 대화가 열릴 것이며 이는 확실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uture dialogue will take place and it'll definitely be something that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will be leading and
한편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수단을 막기 위해서 거의 매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적발되면 북한에 대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연루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을 이끄는 케네스 블랑코 국장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 북한과 이란 등 모든 불량 국가들에 대해 매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can tell you one thing with a lot of confidence. We are on this subject. We are all day about North Korea and Iran and all these rogue states that are.
블랑코 국장은 29일 돈 세탁과 다른 형태의 불법 금융 방지법을 주제로 열린 상원 은행 주택 도시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일종의 마구잡이식 미국법들에 근거해 북한이 미국 기업에서 돈 세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벤 홀런 의원이 이날 질문에 앞서 북한이 무수히 많은 수법을 통해 어떻게 경제적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지 상세히 기술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인용하며 소유권 변경은 북한의 선박 활동과 경제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북한의 제재 회피 기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해외 유령 회사들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랑코 국장은 북한이 미국 기업에서 돈 세탁을 하고 있다면 이를 찾아낼 것이라며 그런 활동이 이뤄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So if they are, we're going to find it. They may be. I don't know if they are or they aren't. I can't give you a certain answer. But I can tell you we spend a lot of time figuring out whether they are or they aren't.
그러나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이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활동이 적발될 경우 행동을 취할 것이며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한 해외 기업에 미 금융체계 접근을 차단하는 애국법 311조에 따른 권한이 됐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제재 권한이 됐든 모든 권한을 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에 연루된 모든 이들도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랑코 국장은 이날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라트비아에 본사를 둔 ABLB은행이 1차 자금 세탁 우려에 해외 금융기관인을 확인하고 미 정부의 법률과 규칙 제정 시 입법을 예고하는 규칙 제정 공고 NRRM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NRRM에는 미 금융기관이 ABLB은행을 대신해 차명계좌를 개설해주거나 이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공고가 담겼습니다. 블랑코 국장은 또 라트비아 ABLB은행은 돈 세탁과 테러 금융 방지 정책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UN 지정 제재 대상 기관과 관련된 당사국을 포함한 다양한 불법 행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며 이런 불법 행위자들 중 일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과 수출에 연루돼 있으며 부패관리와 조직적 범죄와도 연루돼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러시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해 11월 금융기관들에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고 자금 세탁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북한의 사기 행각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해외 기업들의 제재 회피에는 전 세계에 개설된 위장 회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적발된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GTE도 위장 회사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조달 비용을 높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 세 곳을 수사한 미 연방수사국 FBI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창의적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담당한 FBI 애리조나 피닉스 지부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드리온 특별수사관은 27일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창의적인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며 FBI는 이번 수사가 미국 화폐를 이용해 제3자와 거래를 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을 비롯한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회사들은 과거 국제사회가 목격하지 못한 독특한 방식을 동원한 사실이 미 법무부의 소송장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위장회사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위장회사는 북한의 제재 대상 은행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해외 기업들 또한 북한과의 거래를 숨기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 법무부가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개된 단둥 지청 금속회사의 소송장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기업도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단둥 지청 금속회사의 운영주인 치우펑은 자신의 위장회사들을 통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GTE와 거래를 합니다. GTE는 북한 국영통신회사인 조선최신회사와 중요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FBI와 미 상무부의 조사에서 드러났었는데 당시 GTE는 이 무역을 위해 최소 4개의 위장회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치우펑이 GTE의 위장회사에 1,59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수입한 단둥 지청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GTE의 위장회사에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분산시켰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위장회사는 지난 2016년 북한과 5억 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한 혐의로 피소됐던 단둥 홍샹의 사례에서도 대거 발견됩니다. 당시 단둥 홍샹과 관련인들의 25개 계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는 단둥 홍샹 등이 최소 22개의 위장회사를 이용해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 광성은행과 미국 달러를 불법으로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위장회사들은 홍콩과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세이셸 공화국 등에 설립됐으며 뷰티 챈스나 나이스 필드 인터내셔널 등 북한과의 거래와 연관성이 없는 듯한 기업명을 사용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하나의 주소를 공유해 사실상 한 개의 기업이 운영하는 위장회사라는 게 미 사법당국의 주장입니다. 최근 미 법무부가 중국과 싱가포르 소재 3개 회사에 대해 제기한 자금 몰수 소송에서도 북한이 20개가 넘는 북한과 해외의 위장회사를 동원해 단순한 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북 제재 회피 방식의 위장회사가 등장하는 건 유엔 안보리도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2016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은행 업무와 현금 거래, 무역 등 불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리인과 외국인은 물론 위장회사 등이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북한 외교관들이 중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 또한 소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법무부는 단둥 홍샹에 대한 소장에서 지난 2009년 12월 이 회사 관계자가 베이징 주재 북한 상무 참사로부터 긴급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메일에는 북한의 한 회사가 캐나다의 한 기업에 685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당시 북한 측은 단둥 홍샹 측이 조선 광성은행의 단둥 지역 대리인으로부터 이 돈을 건네받아 캐나다 측에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측 상무참사는 이런 방식으로 단둥 홍샹에 연락을 취해 북한 회사들의 여러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4일 터키 국적자들과 터키 회사를 비롯해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리성은 경제 상무참사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리 참사가 터키인 등과 무기와 사치품을 거래했다고 지적하는 등 북한 외교관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불법 거래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었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과 해외 기업들의 제재 회피 방식에 창의적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런 평범하지 않은 방식이 북한의 조달 비용을 높인다는 사실도 소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소재 3개의 회사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을 명시한 소장에는 북한의 위장회사가 허가받지 않은 송금책과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초 이체한 금액은 여러 회사를 거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액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또 단둥 홍샹의 소장에서도 북한의 한 회사는 요소 비료 구매 비용으로 단둥 홍샹에 1톤당 405달러를 지급하지만 단둥 홍샹은 싱가포르의 한 회사에 1톤당 320달러에 구매해 북측으로 넘깁니다.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각종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단둥 홍샹에 약 20%나 높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북한이 직접 판매업자를 통해 20% 낮은 금액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길어질수록 북한이 느낄 고통이 커질 것이라면서 조달 비용의 증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입니다.
Even if they're able to find ways to evade them, it increases the cost to them of getting what they need. They didn't have sanctions and didn't have to have all these different ways to get.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자 조달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없다면 지금처럼 여러 방법을 동원해 물자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비용도 저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제재가 길어질수록 물자 부족과 밀수의 증가 등으로 국제 시스템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Over time, initially you can you probably save some fuel, you can use it in your best possible way. But over time, now it's a year, more than a year, you start to run out of all your extra supplies. And it really gets to a point where you really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정제유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은 조달 비용을 높인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중국이 경제력을 이용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핵 문제에 개입해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중국의 힘을 주제로 연 토론회의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중국은 경제와 무역을 앞세워 동북아에서 미국의 북한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hina is also using economic and trade policy to affect U.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마키 의원은 또 중국이 이런 지렛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면서 미국의 비핵화 협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Sanctions enforcement is easing, allowing banned goods and resources into North Korea, undermining U.S.
중국이 금지된 물품과 자원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시키려는 미국의 협상 노력을 훼손시킨다는 것입니다. 마키 의원은 또 중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면서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동맹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려는 동맹의 대응이었는데도 중국은 한국의 정부와 국민을 타겟으로 삼아 경제적 압박 캠페인을 벌였다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한국 압박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In response to an alliance effort to help defend South Korea from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the Chinese government directed an economic pressure campaign target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마키 의원은 수개월간 이어진 중국의 경제 압박으로 한국은 150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동맹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역내에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연내 처리되지 못한 새 대북 제재 법안들이 모두 내년에 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대북 정책을 주도한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며 대북 법안 재상정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해온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내년에도 또다시 새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No, absolutely. I'm committed to pushing every avenue possible to continue the maximum pressure doctrine up until North Korea completely.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28일 VOA 기자 만나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 제재 법안 리드 액트가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에 틀림없이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 제재 법안은 리드 액트와 브링크 액트 등 총 두 건으로 모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가드너 의원의 리드 액트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으로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28일 VOA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미국은 아직 석유를 끊지 않았는데 대북 석유 공급 차단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금융 제재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더 많이 있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고 의회도 틀림없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새 대북 제재 법안 브링크 액트도 내년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링크 액트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벤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29일 상원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마이크 크라포 상원은행위원장에게 만장일치로 은행위를 통과한 브링크 액트가 상원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Mr. Chairman, as you know, this committee passed on, I think, a unanimous basis, Senator Toomey's and I legislation, the Brink Act, some time ago. It's been sitting on the floor of the Senate, and I understand we've been sort of watching developments in North Korea.
홀런 의원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사례로 들면서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은 알겠지만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 evidence is mounting every day that the North Koreans are getting around the sanctions. Unfortunately, I'm not talking about FinCEN, but the president has certainly made some statements saying, nah, maybe that's not so bad, that we're not exerting maximum.
이어 유감스럽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그다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 경제에 더 이상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증거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현 시점에서 북한과 어떤 대화를 진행하고 있든 이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최대 압박을 적용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을 재개하거나 브링크 액트를 재상정하는 것에 대해 크라포 위원장과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I think given the mounting evidence, Mr. Chairman, I look forward to conversation with you about, I guess, reintroducing and renewing our efforts.
팜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28일 VOA에 연내 벌어지는 일에 따라 의회는 필요할 경우 북한과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김정은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전부이며 이는 그동안 미국이 한 노력들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re may be depending upon what we see unveiled in the next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ere may be new actions necessary because
따라서 북한의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취해야 하는 새로운 조치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가드너 의원과 함께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행정부가 대북 협상 진행 상황과 비핵화 로드맵 평가 보고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대북 정책 감독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원 외교위는 지난 28일을 기해 이번 회기 전체 회의를 종료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위원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된 상황입니다. 이 법안 재상정 여부와 관련해 메넨데즈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VOA에 메넨데즈 의원이 다음 회기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내년 초 법안을 다시 상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국제지원단체들의 대북제재 예외 요청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서 관련 기구를 초청해 실태 조사를 하는 등 북한의 인도 지원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 제재 예외 요청 승인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고 국제적십자 적신월사연맹 IFRC가 밝혔습니다. 마우드 프로베르그 IFRC 공보과장은 29일 대북 제재 면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입장에 변화 기류가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 주재 스웨덴 대사가 직접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5차 관계자를 초청해 북한 내 인도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도 했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관심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올로프 스쿠구 스웨덴 대사는 북한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Informed today, and we had asked OCHA to come to the Security Council to give us an update about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at situation is dire. There's no question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that situation.
오차를 초청해 북한 인도주의 상황을 들었다면서 이에 대한 주책임은 물론 북한 정권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생명 유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일 처음으로 북한 반입을 허용한 인도주의 물품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요청에 승인한 대북제재 물품 35건을 공개했는데 목록에는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설명과 금액, 사용 목적 등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식량기구 FAO도 올해 두 건의 제재 예외 요청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AO의 빈센트 마틴 중국 북한 대표는 올해 FAO의 대북 제재 예외 승인 건수를 알려달라는 VOA의 요청에 농업 부분과 관련해 유엔 중앙 긴급구호기금 썰프의 인도 지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두 건의 제재 예외를 요청하고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면제 승인 날짜와 구체적 품목, 금액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는 지난 28일 FAO의 승인 물품도 앞선 유니세프의 대북 반입 물품과 같이 공개할 예정이냐는 VOA의 질문에 합의된 요청에 한해 1718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게재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사실상 북한 주민에게 제공되는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북 지원 단체들은 대북 제재 등으로 유예 조치가 늦춰져 북한에서의 지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한편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최근 국무부의 반응에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대북 식량 지원 등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며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무부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물품의 대북제재 유예 요청을 허가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생명유지 지원을 계속 지지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여성들의 생리 관련 인식과 용품 사용, 보건 실태가 모두 열악하다는 보고서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열악한 경제, 성교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전문가들은 초경전 여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용 생리대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여성의 생리와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금기시 되고 있지를 않죠.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한국에서 여성의 생리는 조선시대나 지난 1960, 70년대처럼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학교 성교육 시간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여성의 생리 현상에 대해 가르치고 대중매체는 생리와 여성 건강에 대해 자유롭게 언급합니다. 시중엔 생리혈을 빨리 흡수하거나 불쾌한 냄새를 줄이고 혹은 편한 착용감에 한약재까지 첨가한 아주 다양한 기능의 생리대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양옥경 교수는 아빠가 딸의 첫 생리를 축하하는 가정까지 한국에서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딸이 생리하는 날이라는 거를 이제 부인으로부터 듣고 장미꽃하고 생리대를 사가지고 가서 같이 우리 축하하자.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이제 인류를 위해서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나간 것이다라는 거를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성장하던 뭐 60, 70년대하고는 지금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오늘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성장하던 시절 60년대와 70년대에 딱 머물러 있거든요.
양 교수의 지적처럼 북한 내 여성 생리에 관한 인식과 관련 용품 사용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탈북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30일 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그 심각성을 자세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 심진아 연구원입니다.
교육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인식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100명 가운데 63명이 생리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지만 육체적 변화와 성 정체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전달자 역시 선생님과 어머니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생리에 대한 경시 현상과 부정적인 미신 등으로 대화가 제한되면서 많은 여성이 심리적 위축까지 겪고 있다는 게 심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북한 여성의 생리용품 사용 실태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명 가운데 94명이 천으로 만든 생리대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가재 천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여성도 76.6%에 달했습니다. 설문 대상 탈북 여성 가운데 량강도와 함경도 등 취약 지역 출신 여성이 80%란 배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현상이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안현민 연구원은 생리 관련 위생시설이 열악한 데 따른 보건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생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생각하면은 화장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이 미비하고 위생적이지 않은 화장실은 화장실로 인해서 여성들이 독성 쇼크 증후군이나 질염, 생리 관련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질, 청결한 화장실 등 깨끗한 위생시설은 여성의 생리 기간 동안 신체적인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탈북 여성들은 북한의 화장실은 너무 끔찍하다, 생각하기도 싫다고 답했고 한국의 깨끗한 화장실과 비교 자체가 힘들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안 연구원은 북한 화장실은 수도와 세면대가 미비하고 화장지 등 소모품이 부족해 질병 감염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100명 가운데 74명은 생리 관련 질병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86명은 상담조차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배경엔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계와 의약품 부족, 생리 등 부인과 치료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순희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지독한 가부장적 문화를 지적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근원, 북한의 여전히 팽배해 있는 남존 여비 사상이에요. 남성 우월주의, 남존 여비 사상, 그리고 여자를 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열악한 경제 상황과 성교육 부재 등도 문제지만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남성 모두 대책 마련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현민 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북한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일회용 생리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 생리 관련 교육, 화장실 시설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대상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항도 같이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가장 많이 답변되는 대상자들은 이제 초경전 여학생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북한 정부도 국내 여성권리보장법 3장이 강조하는 여성시설 확충과 여학생의 건강보호 증진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화장실 등 위생시설과 보건성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 소아과 의사 출신으로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는 김지은 씨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생리대 지원이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생리대라는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 생리대를 지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큰 문화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리대 하나, 깔끔하게 만들어진 그 위생용품 하나가 주는 파급력은 북한 여성들한테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 던지는 그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첫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 씨는 20, 30대 가임기 여성이 외부에서 지원한 깨끗한 생리대를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 출산과 아기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화여대 양옥경 교수는 옛 가부장적 문화를 극복하고 여성 권리 신장을 선도하는 한국이 북한 여성들의 여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한 사회도 생리로 인한 결석을 대학생들이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또 생리 휴가도 당연하게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론적으로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가 먼저 실행한 그런 사회로서 북한이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북한 당국을 조금 더 압력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올해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미국 방문이 이례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한국의 민간단체도 최근 탈북 대학생들에게 미국 사회를 경험하게 할 목적으로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국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으며 미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자랐다는 20대 탈북민 임주현 양.
일단 미국에 대한 이전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뭐 이른바 이제 어릴 적부터 북한에서 미국에 대한 이런 좋지 않은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없지 않아 이제 무의식 속에서 미국에 대한 약간의 편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른바 이제 미국은 개인주의가 심한 나라여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이익에만 충실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미국은 또 나의 원수이자 이런 노무를 생각하던 의식은 이미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모두
이런 생각은 2015년 한국에 입국한 뒤 달라졌지만 미국에 직접 와보기 전까지는 실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약 2주 남짓 진행된 미국 방문은 주현 씨의 생각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뭔가 어디든 나서 자란 환경에 따라서 이제 문화와 가치관이 서로 다를 뿐이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적인 부분에서는 뭐 민족이나 또 나라를 떠나서 그냥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연민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북한에서 살았고 한국 국적자로서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혼란을 경험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히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가진 신분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하는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오히려 내가 가진 또 정체성이 나의 삶의 이런 장점이 되고 또 그래서 향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이 사이에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주목하는 미국인 학생들의 진정어린 태도를 통해 갖게 된 생각입니다. 임주현 씨는 귀국 후 탈북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인 풍요로움, 무엇보다 여행의 자유에 대해 동경했던 30대 여성 최유미 씨는 이번 방문이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여권이란 것을 받고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란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지만 정작 갈 수 있는 상황은 오지 않았고 그런 자신에게 해외여행은 탈북자만이 느끼는 특별함이라는 겁니다. 유미 씨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영어를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 2013년 설립된 한국 내 민간단체 우리 하나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건 지난 15일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한국학과 교수들과 학생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마지막 목적지였던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대학교까지 매 강연마다 수십 명의 학생들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의 공식 페이스북에는 마지막 강연에 대한 짧은 소감이 올라갔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연을 듣기 위해 150명이 넘는 학생, 교수, 연구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북한의 현실과 인권에 대해 강연한 우리 한 학생들과 참석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내부, 탈북자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단체가 달려간 곳은 미국 동부와 북부에 위치한 7개 대학교입니다.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조지타운대학, 조지 워싱턴대학, 콜롬비아대학, 브라운대학, 보스턴대학, 웰리스리 대학입니다. 학교들을 돌며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과 교수진, 연구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탈북민 학생들은 세 번째로 방문했던 조지타운 대학에서도 열띤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탈북민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 증언했고 그것이 바로 탈북한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미 씨는 자신이 탈북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 정권의 열악한 경제 정책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있습니다. 화폐 개혁을 하는데요. 2000년 초반부터 이제 북한 사회가 시장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이제 시장화가 막 활성화되고 뭔가 국가를 믿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가에는 돈이 없고 외화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한테서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라는 걸 하는데 그냥 다 무시를 하고 얼마를 갖고 있던 무시를 하고 구화폐 50만 원에 새 화폐 500원을 다 동일하게 이제 나눠준 거예요. 가정.
이 일로 북한 주민들은 정권을 더욱 믿지 못하게 됐고 자신도 북한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시안게임 당시 이루어진 남북한 단일팀에 대한 탈북민들의 생각을 묻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궁극적으로 갈등보다는 이해와 화합이 중요한 만큼 단일팀은 긍정적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조지타운대 학생인 야스민 씨는 학생들의 강연 내용 가운데 자살할 각오로 탈북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ware of the difficulties that defectors have to face leaving North Korea, but I guess it was really inspiring hearing it from a personal perspective.
탈북민 학생들은 미국의 대학생들은 모두 발전 가능성이 크고 탈북민에 대한 시각이 동정심이 아니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7개 대학 가운데 콜롬비아 대학과 웰리스리 대학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웰리스리 대학에서는 미국인 청년 여성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법학과 학생들의 질문으로 많은 생각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콜롬비아 대 법학과 학생들은 탈북민 학생들에게 북한과 한국의 법률 제도의 차이점, 대북 제재의 역할, 북한 사람이 인권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대학 법대 학생들의 모임인 The Society for Korean Legal Studies, SKLS 측은 탈북자 초청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뉴스 속에 북한을 접해왔던 학생들에게 탈북자의 증언으로 듣는 북한에 대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임의 사라 대표는 탈북민들의 이번 방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탈북자들이 국제사회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고 북한의 선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과 탈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핵무기 논의에 가려진 북한 주민의 인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라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내 탈북자들의 미국과 해외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의 방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우리 당과 국가 국민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7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 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에는 3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구름 끼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도, 낮 최고 9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0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평강 지역에만 오전에 구름 많이 낍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9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2도. 장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0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습니다. 서해는 먼 바다에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2월 1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30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은 이날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됐습니다. 회담은 별도의 배석자 없이 양측 통역만 참석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북한과 관련된 최근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두 정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가 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기존의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지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향후 조치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미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미국과 북한은 지난 8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일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30일 알래스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이 이날 강진으로 알래스카주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 시내 건물과 전신주 그리고 나무가 흔들렸으며 놀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도 여러 건물과 시설물이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진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코언 변호사가 약한 사람이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코언 변호사는 29일 뉴욕 연방법원에 출두해 트럼프 대통령 사학과 관련해 연방의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연방의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건립 계획을 2016년 2월 공화당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중단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 세 나라가 새로운 무역 협정에 공식 조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서 엔리케 페야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만나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무역 지평을 영원히 바꿀 협정의 표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동차 원산지 부품 기준을 높이고 미국산 낙농 제품의 캐나다 진출 시장을 확대한 새 협정은 기존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대체하게 됩니다.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철도 현지 공동조사가 30일 시작됐습니다. 철도 공동조사 한국조사단은 이날 파주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를 연 뒤 남측 열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북측 판문역으로 향했습니다. 남북은 판문역에서 남측 기관사를 북측 기관사로 교체 연결하고 곧바로 공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운행하는 것은 2018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이 이날 환송 행사에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연내 착공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